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우리 산상수훈 다섯 번째 시간이죠.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반이 넘었습니다. 꺾였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집중해서 이 귀한 말씀을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 봉독이 너무 짧잖아요. 한절 말씀이 제가 설교를 배울 때 한절 말씀은 되도록 피해라. 연륜이 있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한절 설교를 한다는 것이 참 이렇게 부담스럽고 그리고 쉽지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귀한 도전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뭘까요? 긍휼, 예, 뭐 불쌍히 여기다, 뭐 동정하다, 뭐 호의를 베풀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예, 참 좋은 말입니다. 제가 오늘 교회 딱 출근을 했는데 제 책상 위에 종이가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집사님이 뽑아주셨는데 오늘 인용 구절을 많이 준비를 했어요. 오늘 한절 말씀이다 보니까 제가 최대한 인용 구절을 많이 준비를 했더니 그걸 아시고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정리하셔가지고 제 책상에다가 뽑아주셨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따가 또 살펴보겠지만 히브리어에 보면 자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궁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좀 품어준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제가 여기 와서 처음으로 맡은 사역이 뭔지 아세요? 긍휼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목사님들이 여기 괜히 선 게 아니에요. 다 이게 나름대로 이게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역을 설교를 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긍휼 사역을 담당하는 목사로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 긍휼에 대해서 함께 좀 깊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있으세요? 네, 나는 긍휼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 있는 것 같지요? 그렇죠? 예, 우리는 다 누구나 인간의 본성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이게 신호를 한번 위반한 적이 있어요. 집 앞에서 이렇게 불이 깜빡깜빡 거리는데 그런데 거기서 제가 급한 마음에 새벽 기도를 가다가 그냥 오른쪽으로 꺾어버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경찰이 그 새벽에 저를 잡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동정심을 구했습니다. 지금 아침에 일찍 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원래 잘 지켰는데 이거 한번 어떻게 좀 기회를 다시 주면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아이 그러냐고 그러더니 자기 차로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오더니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네, 아니나 다를까 티켓을 배부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유 그래도 저렇게 친절하게 그래도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뭐 싸게 이렇게 벌금을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 벌금이 거의 400불을 낸 것 같아요. 네. 그 깜빡깜빡 신호에서 3초 안 멈췄다고 400불에 그리고 또 무슨 운전자 교육까지 받아야 돼서 참 너무나 그때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뉴저지에 와서 이제 저희 애 학교 라이드를 해주는데 이제 차를 돌려서 이제 잠깐 집에 들어갈 일이 생겨가지고 차를 이제 돌려야 되는데 동네 어디에서 이제 차를 돌려서 나오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차를 딱 돌렸는데 보니까 유턴 금지 표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유 경찰이 없었겠지라고 하는데 경찰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급한 마음에 다시 유턴을 했습니다. 아 내가 유턴 안 한 것처럼 유턴을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저를 붙잡더니 불법 유턴을 두 번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경찰은 어차피 봐주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아유 그냥 포기하자라고 생각하고 제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딱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도 그냥 묵묵하게 딱 뒤를 가더니, 그러더니 딱 오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조회를 해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온 거 맞냐고. 그래가지고 아, 맞다, 여기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다.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여기서 네가 몰라서 그런 거니까 한번 봐줄 테니까 이제 다음부터 여기서 절대 유턴하지 말라. 아, 그리고 저를 보내주는 거예요. 야, 제가 그 순간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경찰이 다 나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좋은 경찰도 있구나. 긍휼히 여겨주는 경찰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날 들어가면서 경찰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 뉴저지 경찰은 참 좋은 경찰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 긍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긍휼이라고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는 있고 또 누구에게는 이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연민 피로감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뉴스를 통해서 무슨 쓰나미, 뭐 지진, 뭐 무슨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을 접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떡하나 막 그러면서 연민을 가졌다가 너무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지치니까 이제 그런 소식들이 나오면 TV를 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연민 피로감에 고통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것이 정말 긍휼인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이 무엇인가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다섯 번째 복인데요. 산상수훈은 여러분 어디서 하신 말씀입니까? 예, 산에서 하신 말씀이죠.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대상은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다섯 가지의 설교가 있습니다. 산상수훈, 그리고 10장의 선교에 대한 설교, 13장의 비유 설교, 18장의 교회 설교, 24장의 모세오경 설교,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은 상당히 유대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왜 다섯 개의 설교가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모세오경을 본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섯 가지 설교를 하셨구나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하고 아주 비슷하지만, 모세하고 대조하실 분이시지만 그러나 모세를 뛰어넘으시는 아주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다섯 개의 설교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팔복을 보는데 여러분 팔복에는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긍휼히 여기는 자와 이렇게 짝 세트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애통하는 자하고도 온유한 자, 이게 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연관이 되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배열을 해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요. 그리고 오늘 긍휼히 여기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짝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긍휼이 없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긍휼이 없다면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만 쳐다보고 이 사회의 해악으로 여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긍휼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이것도 여러분 온전한 긍휼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또 자세히 보시면 일복과 팔복은요, 이미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제가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미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복부터 7복까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이따가 조별로 나눌 때 보시면 2복부터 7복까지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그 구성원들의 삶의 자리가 이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에 가난함 밖에 없고 애통하는 것밖에 없고 짓눌리고 눈물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천국은 너희들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 여러분 그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너희들이 이미 받았고 그리고 이제 애통하는 자들에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에게 또 긍휼히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올 때 산상수훈 팔복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이제 복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잘못 오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무슨 복을 받았느냐? 제가 장신대를 다닐 때 제가 참 존경하고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 중에서 구약학을 가리키셨던 박동현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분을 만나고 충격에 빠졌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자라오면서 선생님 복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별로 인격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어떤 선생님은요 몽둥이를 막 개발해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무슨 엉덩이 깎아치기 해가지고 막 때리고 뭐 어떤 선생님은요 제가 중학교 때 반장이었는데 껌을 씹다가 걸렸어요. 그랬더니 반장이 껌을 씹냐고 그러면서 그 껌을 제 앞머리에다가 붙여놨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뭘로 다 띄었는데 안 띄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삭발을 했어요. 야, 어떻게 이런 선생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선생님 복에 지지리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학교를 들어가서 정말 진짜 선생님다운 선생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면서 감탄을 했는데요.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다 외우시는 거예요. 정말 이분이 천재적인 게 있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분의 수업을 듣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외우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가르쳐주신 것이 무엇이냐, 주석 같은 거 먼저 보지 말고 말씀을 먼저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점수를 잘 받으려면 구약 성경마다 많이 읽어오면 되는 거예요. 숙제가 뭐냐, 창세기 몇 번 읽었냐, 출애굽기 몇 번 읽었냐. 그래가지고 정말 이분의 수업을 들으면서 성경을 정말 수십 번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훌륭하신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100% 동의합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전임 사역을 했던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에서 새해가 되면 인사를 합니다.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대박 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그렇게 인사하지 않아요. 뭐라고 인사하는가?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인사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제가 뭐 인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복 많이 누리세요.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복 많이 누리세요. 저는 특별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라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복을 세어보는 순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성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놓치지 않기를,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들, 뭐 긍휼히 여기는 자들, 마음이 청결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은 저 떵떵거리면서 사는 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복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이 복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서 우리는 이미 긍휼을 가진 사람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제가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것은 인간의 속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긍휼이라는 것은 누구의 속성이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이 바로 이 긍휼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11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듯 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속성이, 긍휼하심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사건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성육신 하신 사건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죠.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누구의 긍휼하심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같이 한번 우리 힘차게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은혜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 나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속성이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만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주인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만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그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 가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빚진 동료를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빨리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되는 사건입니까? 그래서 주인이 그 종에게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그 빚을 탕감해 주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이미 탕감 받았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미 용서 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레에몬이라고 하는데 구약에서는 헤세드, 뭐 라몬, 뭐 하난 이런 뜻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궁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런데 구약에서 이 단어는요 긍휼이 여긴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이상의 뜻을 담고 있어요. 긍휼이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행동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영어로 보면 뭔가 영어로는 merciful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come하고 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합쳐진 단어인데요. 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이 고통의 자리로 함께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데 긍휼이 여기는 그 자체로 멈추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청결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날마다 가르치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데 애쓰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3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하면서 최후 심판의 기준도 긍휼이 행하였느냐 긍휼을 행하지 않았느냐가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쉬운 요청이 아닙니다. 긍휼은 우리가 쉽게 우리가 긍휼이 여기는 것 그것은 긍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컴패션 이 말처럼 여러분이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고통은 누구나 회피하고 싶은 자리입니다. 조금만 고통이 느껴져도 우리는 그 고통을 감당치 못하고 그 고통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자꾸만 부딪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능욕받는 것도 기뻐하였다.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여러분 그 순교하면서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우리가 그런 기사들을 접할 때마다 어떻게 이들은 예수님의 그 삶을 이렇게 본받아서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을 수 있을까? 참 저에게 부딪힘이 많이 다가왔습니다. 자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하신 분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풀이하면서 이렇게 풀이했어요.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고통을 함께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 패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뿐만 아니라 페이션스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패션이라는 뜻과 페이션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은 어원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페이션스라고 하는 단어는 인내라고 하는 단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내라는 단어가 바로 이 같은 어원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정말 이 긍휼을 베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훈련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인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내가 긍휼이 여기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얼마나 인내하고 있는가? 그 말로 우리가 바꿔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긍휼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들은 위대한 소식은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과업,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우리가 긍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헨리 나우엔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긍휼히 여기면 되지, 그냥 적당히 사랑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데서 멈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제들을,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분명히 깨닫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긍휼의 대상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긍휼의 대상이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섬겨야 될 이웃이 누구인지를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이들은 다 같은 그 민족이고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런데 누가 그를 돌보아주고 싸매어주는가? 그들이 경멸하였던 사람 사마리아인이 그 자리를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고쳐주고 싸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은 누구인가? 경계를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그들도 내가 섬겨야 될 긍휼의 대상이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가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선행을 베풀었느냐? 그 자리에서 그냥 싸매어주고 거기서 그냥 긍휼을 베푼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싸매어 얻고 주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주막에서 정성껏 살펴준 다음에 그 주막 주인에게 돈을 줍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보살펴 달라고, 그리고 돈이 들어가면 내가 돌아와서도 또 그 돈을 지불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즉석에서 그냥 선행을 베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나갈 때 노숙인들에게 그냥 뭐 동전 하나 주는 것, 그것이 긍휼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를 이야기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최후 심판의 기준으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때 양은 어떤 부류인가? 긍휼을 베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의인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임금님, 주님,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마태복음 25장 4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섬뜩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그냥 모르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었는데 그것이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냐? 바로 우리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나중에 양과 염소로 나중에 최후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 것, 그것은 주님이 그냥 넘기시지 않고 결국에는 그것이 나에게 되돌아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애틀에 가보셨어요? 예, 시애틀에 가보셨습니까?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뭐 이런 영화도 있고, 저는 그 옛날에 한번 가봤는데 어떤 분이 시애틀에 가셔서 커피를 이렇게 원두 커피를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뭐 이거 그냥 우리 동네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런 원두 커피인데 왜 갖다 주셨냐 그랬더니 시애틀에서 스타벅스가 1호점이 거기서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저에게 이렇게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시애틀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이 여러분 누구의 이름인지 아세요? 어떻게 이것이 생겨났는지 아세요? 이 시애틀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은 인디언 추장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인디언들 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이 시애틀이라고 하는 인디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인디언이 백인들이 이제 침략해하고 땅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이 인디언이 이 백인에게 한 말이 참 유명해졌는데요. 뭐라고 했느냐? 왜 당신들은 땅을 빼앗으려고 합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한올의 거미줄에 불과합니다. 거미줄에 가하는 행동은 반드시 그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뺏고 빼앗는 그런 일들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이 유명한 연설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인디언 종족의 인사말은요, 미타쿠에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모두가 나의 친척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나의 친척이다. 사람을 볼 때 여러분 뭐라고 인사하냐면 당신은 나의 친척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더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가족입니까? 아니면 남입니까? 가족이에요? 남이에요? 가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가족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공동체로 여기 있습니까?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도와주라고 우리를 공동체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주라고. 절대로 그것이 허튼 일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내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도 우리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고 그것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파라치 산맥에 있는 어떤 교회에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교회는 부활절에 세례식을 하는데 그때 이제 무엇을 하느냐, 새가족 환영회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가족들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딱 자리에 앉아놓게 한 다음에 한 명씩 나와서 자기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은 지붕을 고치는 일입니다. 혹시라도 지붕을 고칠 일이 있으면 저를 불러주세요. 제가 가서 지붕을 고쳐드리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밥입니다. 저는 설거지를 참 잘합니다. 혹시라도 설거지하기 힘드시면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열심히 설거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저는 정말 빨래를 잘합니다. 빨래가 필요하시면 저를 불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 정비를 잘합니다. 저를 불러주세요. 제가 자동차 고쳐주겠습니다. 한 명 한 명씩 거기서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공동체구나, 야, 이게 가족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저 천국에서도 볼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이곳에서부터 천국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여러분 혹시 원수 지셨습니까? 혹시 풀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푸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토록 볼 사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끝날 것 같습니까? 나중에 저는 천국 가서도 여러분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도 볼 것이고요, 모세도 볼 것이고요, 다니엘도 볼 것이고요, 저는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서로가 천국 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요 몇 번 이렇게 바가지를 썼어요. 근데 왜 바가지를 썼냐면 참 억울합니다. 왜 억울하냐?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셔서 막 교회 집사님이라고 하셔서 잘해주겠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무지막지한 바가지를 씌우시는 거예요. 목사한테도 바가지를 씌우시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왜? 아니, 어떻게 목사한테까지 이렇게 바가지를 씌우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나중에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구나. 목사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구나라는 그런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저는 마땅한 하나님의 요청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이 공동체가 긍휼을 베푸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제가 제일 자랑스럽고 잘하고 있는 사역이 무엇이냐면 힘든 사람들에게 밥을 해주는 사역이 있어요. 참 너무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 위로하는 것을 넘어서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유, 얼마나 고통하셨겠어요? 이렇게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들에게 밥을 해주고 그들을 먹이는 사역이 저는 정말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옆에 있는 분들 보실 때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차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긍휼을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긍휼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차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판단한다는 거예요. 긍휼이 여기면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 긍휼이 여겨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 교인들을 볼 때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에 상처가 되거나 실망이 되시죠? 그들도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이 긍휼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긍휼의 공동체가 우리 초대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각박한 것 같아요. 관심이 없어요. 서로가 자기만 챙기다 보니까 서로 뭐 인사도 안 하고 서로 그냥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서로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옛날에 목사님들이요 그런 얘기하십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뭐 쌀이 떨어져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목사님이 오늘 굶고 오셨나 안 굶고 오셨나 이걸 보면서 쌀을 채워주시는 분들도 그렇게 경험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볼 때 우리는 긍휼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긍휼의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긍휼의 사역, 긍휼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찬양을 우리 부르시면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